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국교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쿠바와 양국 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 현재 북한과 부탄 그리고 이란 이렇게 세 나라만 남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 회복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도 국제사회의 변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연평해전을 승리한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 유독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 명단을 UN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 시한을 넘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서명식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남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엽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오늘 첫 순서는 북한의 가뭄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0년 만에 왕가물이라면서 주민들에게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북한의 가뭄 문제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가뭄 피해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직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홍 장관은 북한의 가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북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북이 서로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달 23일에도 북한의 가뭄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 홍용표 장관은 이와 함께 가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의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북한 당국에 전제 조건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협력이 쉬운 자연재해 분야부터 대화를 제의해 남북협력에 물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국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의 유량을 공동관리하고 산림자원 공동조사, 또 종자교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 같은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선 남북이 우선 만나야 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참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중동 국가인 이란에 가뭄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 이란 언론은 지난달 30일 강사면 이란 주재 북한 대사가 이란 적신월사 대표를 만나 가뭄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신월사는 적십자사와 같은 조직인데요.
네.
이슬람 국가에서는 십자가 대신 초승달로 상징을 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대사는 북한이 식량 부족을 비롯해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농업 장비를 가능한 한 최대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의 이 같은 요청은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 명의로 이뤄졌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뤄보면 북한은 해외 주재 공관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도 가뭄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가뭄 피해로 식량 생산이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지난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북한 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 로마 본부의 조이 존스 대변인은 지난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달 30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함경 남북도와 평안도 등 북한의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3,750만 달러지만 지난달 6월 말을 기준으로 실제 모금된 금액은 7,590만 달러 가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액의 55%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의 영양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하려면 2,8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네, 세계 식량 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킴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3만 2천여 명에게 1,528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이 옥수수와 쌀, 밀 등을 섞어서 집에서 간단히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한 슈퍼 시리얼 1,371톤과 100g에 450kcal의 열량을 가진 고열량 비스킷 157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의 지난달 배급량은 한 달 전인 68만 4천여 명에게 1,523톤의 식품 지원을 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과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의 대책을 논의하자는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의 제안, 그리고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은 승리한 해전이며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한 장관의 발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 추모사에서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을 한국 군 장병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현직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네.
승리의 해전이라고 규정한 것도 처음인데요.
네.
한 장관은 이어서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 MLL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2 연평해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 교전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2 연평해전은요.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를 기습 공격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선제 공격을 한 북한 경비정은 한국 해군의 대응으로 화염에 휩싸인 채 퇴각했고 북한군은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전투로 한국 해군에서는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가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까?
네, 지난달 24일 개봉된 영화 연평해전이 지난 2일까지 누적 관객 수 223만 5,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지난 2일 새로 상영이 시작된 터미네이터 속편에게 하루 관객 수 1위 자리를 내주기까지 8일 연속 1위를 달렸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의 이 같은 기록은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이고 또 지난해 한국에서 1,4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국제시장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걸렸던 기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 연평해전이 많은 인기몰이를 하는 배경이 뭘까요?
네, 영화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은 연평해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 먼저 지난달 6월이 한국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었다는 점과 함께 지난달 29일이 연평해전 13주년 기념일이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를 중심으로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고 여야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는 점도 많은 관객들이 몰리는 요인으로 분석됐는데요.
네.
영화 연평해전은 제작 도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해 3천여 명으로부터 미화 74만 달러를 모아 영화 제작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네, 한민구 한국국방부 장관이 제2 연평해전을 새롭게 평가했다는 소식, 또 이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연평해전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의 주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북한의 공개 처형 실태인데요. 이 백서에 네. 실린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15 북한 인권백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개 처형당한 북한 주민이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백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자 수는 2008년에 161명과 2009년에 160명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는 수십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탈북자 200명에서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거쳐서 파악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인권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개 처형자 수가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숫자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연구센터의 관계자는 또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시점도 최근이어서 파악된 공개 처형자 수가 적지만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 인권 백서는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애민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 인권 백서는 동일한 범죄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공개 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을 애민 지도자, 그러니까 주민들을 잘 보살피는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과 지시가 초급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백서는 또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차츰 관심을 갖는다는 증언도 소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집결소나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는 여전히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일부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졌던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교화소의 경우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에서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여전히 2014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4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공개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그리고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탈북자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개 처형은 지난해 적어도 50건이 자행됐고 이는 관리들에 대한 숙청작업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처형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강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 인권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 이 유독수용소의 수감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 네. 명단을 또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 명단 작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유독수용소의 내 동료 수감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유독수용소에 수감됐다가 나중에 탈북한 정광일 씨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180명의 이름과 나이, 수감 이유 등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가 작성되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 당국이 명단에 담긴 180명을 포함해 수감자 400여 명의 행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북한 당국이 존재를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수감 이유 등이 담긴 보고서가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됐다는 소식까지 한 주 동안의 남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섭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새들처럼 보내드립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사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더붙는 손
and the finest. When Mexico sends its people, they're not sending their best. They're not sending you. They're not sending you. They're sending people that have lots of problems.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회장은 현재까지 공화당 경선에 뛰어든 인사 중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뜻밖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회장은 재산이 90억 달러에 달하는 재벌입니다. 주로 대형 부동산을 개발해서 큰 돈을 모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트럼프 회장은 1946년 뉴욕에서 건설과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게 활동적이었는데 부모는 이런 트럼프 회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13살 때 뉴욕 군사학교에 보냈습니다. 트럼프 회장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명문인 펜실베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회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주로 뉴욕 변두리에 소형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회장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뉴욕 중심가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주목받는 부동산 투자가가 됐습니다. 대규모 카지노 호텔과 세계 최고 높이의 주거용 빌딩 등을 세우면서 화제의 중심에도 섰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90년대 경기가 살아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트럼프 회장은 올해 공화당 인사 중 12번째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뜻밖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지만 최근 멕시코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회장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죄자들이며 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국경에 방어벽을 쌓겠다고 했는데 이는 비난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매체와 인터넷에는 트럼프 회장의 발언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그동안 트럼프 회장과 사업했던 방송사와 백화점 등도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화당도 트럼프 회장의 발언이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내 인사들도 저마다 트럼프 회장과의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회장의 거친 행보와 지지율이 공화당 경선과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네.
두 나라가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서요. 이번 이 양국 국교 정상화는 미국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국은 반세기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게 됐다고 선언했고요. 또 이는 미래를 향한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쿠바 정부도 관련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쿠바도 같은 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과 외교 관계를 재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라울 카스트로 국가 평의회 의장이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사관 문은 언제 다시 엽니까?
7월 20일 양국 대사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두 나라 모두 이제 기존에 있던 이익 대표부 건물을 수리해서 네. 대사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사관 준비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아바나에서 열리는 주쿠바 미국 대사관 개소식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면서 미국 국기가 이 아바나에 있는 대사관에서 개양되는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장면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정말 수십 년간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대단한 변화죠.
그렇습니다. 참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미국과 쿠바 관계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쿠바가 최초로 수교한 건 1900년대 초였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후에 스페인 영이었던 쿠바가 독립을 하고 미국과 수교를 했죠. 이후에 쿠바는 이 미국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하지만 1959년에 쿠바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고요. 1961년에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했고 이후에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50년 넘게 두 나라가 적대 관계를 유지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양국의 대사관이 들어서게 됐고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선언한 겁니다.
네, 돌이켜보면 미국과 쿠바 두 나라 정상이 지난 연말에 외교관계 복원을 전격 선언하면서 그 전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장이 각각 이 워싱턴과 아바나에서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오랜 봉쇄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이 파나마에서 열린 미대륙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 이 두 정상 간의 역사적인 양자회담도 열렸는데요. 또 대사관 개설과는 별도로 그동안에 이제 상업과 관광 분야 등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 두 나라 간 상업 항공 또 이 선박 운항이 재개되고 있고요. 미국 기업의 쿠바 내 통신 사업 진출 또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제한 등도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을 다시 열기 위한 협상이 쉽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여러 걸림돌이 있었지만 두 나라가 아바나와 워싱턴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실무 협상을 벌인 끝에 말씀드린 대로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달에 쿠바가 그동안에 이제 대사관 재개설에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자국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대사관 재개설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고
네.
미국의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는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미국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서 사실 이 대사관 개설보다 훨씬 실질적인 건 이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백악관에서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의회에 대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이제 촉구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쿠바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들, 특히 이제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면은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의회 공화당의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은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는 억압받는 쿠바인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카스트로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연설에서 쿠바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인권 문제 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런
네.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저없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쿠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봉쇄가 아니라
네.
이제 다가서는 이런 새로운 정책을 펴야한다고 밝혔었죠.
네, 쿠바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의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방금 뭐 공화당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또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조치들을 지지해왔고요.
네.
이 공화당 의원들은 입장이 갈립니다. 모두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쿠바계 이민가정 출신인 이 마크루비오 상원 의원 등은 이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관련 예산 승인도 막겠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특히 쿠바의 공산혁명 이후에 망명한 이 쿠바계 커뮤니티에서 카스트로 정권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요. 직접 아바나를 방문해서 쿠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이 국교 정상화를 지지하는 이 공개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경제 제재 해제에 관한 의회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죠.
네, 만약에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가 풀릴 경우에 이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마침 미국의 민간연구소들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양국 간 교역이 일단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선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금수 조치 때문에 미국의 대쿠바 수출은 연간 3억에서 5억 달러 정도고요. 쿠바의 대미국 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쿠바에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쿠바인들을 위해서 허용된 일부 곡물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수 조치가 풀린다면 두 나라 간 무역 규모가 연간 14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쿠바로 연간 60억 달러. 쿠바에서는 미국으로 연간 70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는 쿠바 입장에서 단순히 이 미국과의 교역 이상의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미국과 쿠바의 이제 금수 조치가 이제 풀리면은 쿠바에 대한 이제 경제 기대 때문에 외부의 직접 투자도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20억 달러를 포함해서 17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거라는 게 이번 보고서의 예상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쿠바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기반 시설들을 개선하고 또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이달 안에 양국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 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당초 정한 협상 시한이 지난달 말까지였는데 결국 시한 안에는 타결에 실패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만큼 오는 7월 7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란과 주요 6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협상 시한을 뭐 연장을 했다는 거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협상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뭐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지난 3일에 이란 핵협상이 91% 정도 진행이 됐다. 앞으로 며칠 내에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협상 당사자들이 마침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안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또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의 견해 차이를 좁혀야 하지만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케리 장관은 이번 주에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장관과 며칠째 양자 협상을 벌이기도 했죠.
네,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란 핵 협상의 이제 목표는요. 그동안에 외부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해서 이런 핵무기 의혹을 없애고요. 대신에 서방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로 취했던 여러 가지 제재들을 해제해 준다. 그러므로 이제 이란에서는 경제 성장 등을 노릴 수가 있겠죠. 국제와 사회와의 관계도 정상화되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이제 이란이 과연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사찰 문제입니다. 이란은 자국이 핵시설로 신고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사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나머지 특히 이제 미국 등은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들이라도 외부에서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으로 우려를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란의 군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이란이 과거 이제 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폭발 실험을 했다는 이 파레친 군사기지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군사시설들에 대한 사찰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바로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이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고 또 어길 경우에는 다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이란은 협상 타결과 동시에 모든 제재가 영구적으로 해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의 난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동안에 이 핵협상장에 나온 대표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발언보다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란 국민들이 이 그동안의 경제 난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왔고 핵협상 타결로 인한 경제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핵협상이 타결로 모아질지 지켜봐야 하겠죠.
네, 새로 정한 협상 타결 시한이 오는 7일,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 금융기구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고요.
네, 이번 주에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와 러시아, 독일, 한국 등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영어로는 줄여서 AIIB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창립 회원국 57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협정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각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전 세계 57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통합과 협력, 개방을 뜻한다면서 이런 다자간 협력의 정신 아래서 계속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제 출범합니까?
회원국들의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이제 출범을 위한 준비는 이제 다 끝났고요. 각국의 비준 절차만이 남아있는데 모든 회원국 비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고요. 회원국 중에 10개국 이상이 협정을 비준하고 또 비준 국가들의 이 의결권을 합한 이 의결권 지분이 50%를 넘으면 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목표는 뭔가요?
인프라는 한국말로 기초시설 아닙니까?
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요, 이 아시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각국의 도로와 철도, 항만, 또 통신, 에너지, 뭐 전력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초시설 투자를 지원하게 되는데, 아시아에는 현재 이 8천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 수요가 있다는 이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요, 당초에
네.
이 자본금 500억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참가국이 늘면서 1천억 달러로 자본금을 늘렸습니다.
네, 경제 대국인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미국, 또 이제 아시아의 경제 대국인 일본도 이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두 나라는 기존 금융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의 최대 지분국들입니다. 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이 아시아개발은행 또 세계은행 등의 경쟁기구로도 비춰지고 있는데
네.
물론 각 기구들은 공식적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일본은요. 앞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 환경과 노동 문제 등에서 과연 국제적 기준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밝히기도 했었죠.
네,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은 앞서 중국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물론 이제
네.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네네.
하면 북한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 회원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네.
뭐 이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외부에서는 폐쇄된 북한 경제에 관여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금융기구가 생기면 각 참가국들의 지분율 또 의사결정권에도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설립을 주도한 중국의 지분율이 가장 높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본금 1000억 달러 중에 300억 달러 가까이 출자하기로 하면서 지분율은 거의 30%, 또 의결권은 26%를 확보했는데 이 2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회원국 투표를 거치는데 3분의 2 이상 투표에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의 26%를 확보했으니까 중국이 반대를 하면 이 75%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네.
중국이 거부권을 갖게 된 것이고요.
네네.
한편 중국에 이어서 지분율이 높은 나라는 인도가 8.5%, 러시아가 6.7%, 독일이 4.6%, 한국이 3.8%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분율에 있어서 전체 57개 창립 회원국 중에 5위, 아시아
네.
국가 중에는 이제 중국과 인도에 의해서 3위인 것인데 지분율 3.8%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에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하고요.
네.
앞서 제가 자본금이 100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분율이 3.8%라고 해도 한국 정부가 출자해야 되는 돈이 38억 달러에 달하는데 7억 5천만 달러는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창립 서명식에 57개 나라가 참가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참가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역할 또 이제 창립군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창립국으로 이제 참가하게 되면 기구의 이제 주요 의사결정에 미리부터 이제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이미 그런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이 앞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차원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투자 사업을 할 때 회원국이라면 자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이를 네.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또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영향력 확대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들이 참가를 희망했던 겁니다.
네, 베이징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윤세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환상 함께 듣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부는 아침 동그란 얼굴이 가슴에 닿는다 싱그러운 미소 별 같은 눈빛 눈앞에 보인다 얼굴을 붉히며 뛰어온다 한 줄